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28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무엘상 28장은 굉장히 슬픈 장입니다. 안타까운 장이고요.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뚱맞게도 3절 말씀에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지금 28장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즉 25장에서 이미 사무엘은 죽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무엘의 죽음과 28장의 어떤 사건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무엘은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이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다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종교개혁 하나를 단행을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초혼자를 내어 쫓아라. 또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무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이 취했던 이 행사가 바로 종교개혁이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기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 위치를 보면은 블레셋의 군사는 수넴에 진을 쳤고 그리고 사울왕은 수넴의 맞은편인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날 사울왕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처음에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까지 선한 길로 이 사울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셨고 둠밈으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림 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보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림으로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사울왕의 이 시대가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걸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다가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아지는 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영적인 암흑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암흑기가 되는 것처럼 전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왕의 위기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러했고 중세시대가 그러했었습니다. 이 사울왕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은 영적인 암흑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손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이 시대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언제 침묵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때가 이 사울왕 이전에 있었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빨리 이것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없었죠. 침묵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냐 하면은 그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제사장들을 말하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젊은 두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는 있었는데 형식만 있었지 알맹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접한 자 또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한 것이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찾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는 성도로서의 그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초가 삼간도 그 사람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가 있고 궁궐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데는 뒤로 쳐져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사업을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거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고 기도를, 찬양이 사라진 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 이 걱정에 매몰되어 있다면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용한 점쟁이를 좀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용한 점쟁이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개척교회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하여서 찾으라. 지금 사울 왕은 은밀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디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냐면은 귀신을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100명이라면 100명 다 귀신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있을까 말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되려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역할과 이들이 누구인지는 또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귀신은 사탄의 대장이 사탄이고 그 대장 사탄 밑에 힘이 있는 마귀들이 있고 그 마귀들 밑에 졸개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이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죠.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있는 이곳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귀신과 연관을 지어서 모든 것들 속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위험합니다. 감기에만 걸려도 귀신이 들어왔다고 축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길을 걸어가다 넘어져도 귀신에게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무엇인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귀신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귀신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올 때 막 밀립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막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면서 막 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죄악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넣어주는 존재를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지나가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당합니다.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주고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평강이 있죠. 근데 이 귀신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를 끌고 가는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를 보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그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보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아야 명령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면은 숨어있던 그 존재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이름 하에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놈들이 자꾸만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방어를 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악독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겁먹을 것도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실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엔돌이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수넴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엔돌까지 가려면은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수넴 지역 그 뒤에 바로 뒤에 엔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변장을 합니다. 수넴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들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아마 평상복으로 변장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눈에 사울왕이 가는 것이 눈에 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 목사가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점집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 몰래 변장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들키면은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찾아갔을 때 신접한 그 여인이 사울왕을 알아보면은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아마 안 봐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 때문에 쫓겨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왕이 그동안에 벗지 않았던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 이 왕복을 벗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왕복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왕으로서 그 위치가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왕복을 벗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자꾸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러죠.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죽겠다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다 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이 다 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이고야 그게 기록이 될 줄 알았다면 안 할 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막 후회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만 나와요. 아이고야 오늘 낮에 그 말을 하지 말았을 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말들과 행동들이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는데 왕은 스스로 그의 왕복을 벗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한 복장을 합니다. 이 복장은 잘못된 복장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왕복을 벗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나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마 이거 하다가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혹시 오늘 또 어제 여러분의 미래를 예견해 줄 수 있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취소하십시오. 아이들에 대해서 했던 말들도 너 그러다 영영 백수된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아빠에게 천만 원씩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되게 해주셔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협력할 수 있다가 이런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 장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자녀도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실제로 이 사울왕은 진짜로 왕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을 하냐면은 밤에 도착을 하죠. 인생의 밤을 맞은 이 사람들이 밤에 신접한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둡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으면은 이 마음속의 밤을 맞으면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미래는 멸망입니다. 이건 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느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엔돌핀에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네가 사울의 행한 일을 모르느냐. 이 일을 하다가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하면은 또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면 난 또 죽는다고 못한다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초혼자를 찾아오고 초혼자가 뭐냐면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만나는 그러한 영매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네가 지금 영혼을 끌어올려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왕은 막다른 골목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눌려버리면 모든 영적인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그때는 판단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담대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두움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구나.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지금 오늘도 우리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괜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지구의 영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죄악을 자꾸만 범하면은 동물도 떠나가고 강도 죽고 바다도 죽고 공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냥 공기가 더러워졌구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공기가 더러워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사무엘상 28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신학자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꺼냈지만은 해석을 했지만은 다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주술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는데요. 근데 그 불러올린 사무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를 하면서 성경 말씀도 사무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주술사가 과연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는가? 여러분, 불러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죠. 그런데 이 초혼자가 이 신접한 사람이 여인이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초혼자가 불러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진짜로 사무엘의 영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굽니까? 사무엘인 척하고 있는 귀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이 구슬을 하거나 할 때에 조상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상 귀신이 이전에 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목소도 그대로 변형을 시켜서 하죠. 신기합니다. 누가 찾아온 겁니까? 귀신이 찾아온 것이지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서 이미 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사무엘인 척하고 있는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약간 변형시키기는 하지만은 자기 의도대로 약간 변형을 시킨 것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고 측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보아왔죠. 이들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질 존재죠.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이들은 다 암송하고 있죠. 그 정도로 영특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온전히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파송받아온 천사의 말이나 그런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 앞에 바로 엎드렸겠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을 그 속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성경 어느 누구보다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귀신의 그 말 땅에서 올라오는 영 하나님의 영은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은요 13절에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보내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성령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에서 올라온 이 귀신 앞에 엎드린 이 사울왕은 마지막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그는 정말 잘 산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연약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의 특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일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철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시고 날마다 엎드리시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처음보다도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